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는 게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소원이 아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로서 주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는 그 심정 되어서 이 말씀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또 성경을 읽고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듣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을 듣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대단하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마음을 입으로 옮기고 있을 뿐이지, 뭔가 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가르치고 전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전해도 하나님 말이고 장로님이 전해도 하나님 말이고 집사님이 해도 그렇고 또 심지어 유년부의 그 조그만 아이가 성경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전하면 뭐 하나님 말이 귀한 말이 되고 유년부가 전하면 그건 뭐 그냥 한 길 흙어 흘러 지내버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말이다 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뜻만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은 그건 능력이 있는 말이 되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은 그건 뭔가 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말로 오해를 자꾸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고정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은서교회에서 위임식을 해가지고 위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이 은서교회의 말뚝박 같다, 그런 것은 없어요. 위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라고 그냥 맡겼다.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주면 준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준 대로 먹고 살면서 지금 말씀만 드러내라. 그게 위임 목사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면 다 위임 목사가 되는 거지, 무슨 노예에 허락받아가지고 위임식을 해야 비로소 위임 목사 된다, 이런 얘기는 그냥 노예에서 목사들이 목사 보호하려고 만든 법에 지나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네 인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줘야 될 그러한 팔자가 되었다, 그게 위임식이죠. 근데 이제 목사들은 위임을 받았다 하면은 이제 이 교회에서 평생 눌러 있을 자격증을 얻은 것쯤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나가주시오 그러면은 위임 목사한테 누가 감히 나가라 카노,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퇴직금 1억 내놔라, 1억은 좀 적게 부른 겁니다. 한 3억 좀 내놔라 뭐 이렇게 버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 이걸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성경 책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말씀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성경은 하나님 말이다, 그 말은 입에 입술로 그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그 사람 자체에는 전혀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년부가 성경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을 바르게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다면은 우린 그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돼요. 유년부 어린애가 그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책망한단 말입니다. 항상 관점을 갖다가 거기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여기에 이 자리에 그 어떤 무시쟁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면은 그 앞에서 박사 하랍이라도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상 자존심 상해야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 평생 눌러붙을 생각을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언제라도 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분이 쫙 나타났다 그럴 때에 너는 이제 은서교회에서 할 일 끝났다 그 뜻으로 알고 조용히 보따서 가는 게 그게 순서고 목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몸을 위해서 있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드러내면서 교회 유익되는 그러한 분이 등장했다면 물러나는 게 당연하죠. 물러나면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가족 앞에 다 나와가지고 그동안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꼭 하고 가야 돼요. 네, 교인들이 먹고 살았으면 그 말은 하고 가야 되죠. 말은 또 그렇게 하지만 실제 또 그런다면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하여튼 지금 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라면은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위임 목사라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되지도 않는데 할 수 없이 붙어있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제 심정을 사정하는 거예요. 위임 목사인데 할 수 있고 있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라도 저보다도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유익되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그 가르치는 그런 분이 등장한다면은 그분을 은석계 목사로 모셔야 됩니다. 그게 제 지금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내쫓는 게 아닙니다. 내쫓는 게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목사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서 뭔가 말씀만 말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역시 해보니까 교회에 부흥되는 게 장땡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더니 뭐 은석교회는 기도를 안 한다느니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때는 가차없이 사정없이 나가라 그건 내 쫓겨나는 겁니다. 그것은 나가라 하는 게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오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지금 성경이 펼쳐져 있고 지금 우리는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게 된단 말이죠. 성경은 누가 우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놓으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놨느냐?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줬다면 분명히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줬을 거잖아요. 그 의도를 아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내야 되고 자꾸 생각을 내야 돼요. 성경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의도 이건 전혀 뭐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말하게 되면은 결국 누구의 의도가 들어가냐면은 인간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모르니까 결국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하는 사람 그 자기의 생각이 그 말 속에 포함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목사 자기 자신의 의도를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죠.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이 마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요즘도 뭐 그런 걸 잘 가져오라 하던데 폐지하고 고철 이런 거 뭐 가져오라 하는 그런 숙제를 좀 많이 내줬어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폐지 가져와라 고철 가져와라 했는데 요즘에 폐지 흔하잖아요. 신문도 많이 보고 뭐 유택도 있고 여기저기 널려다니는 게 폐지고 그런데 그걸 지금 폐지 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 때는 종이가 귀했어요. 종이가 귀하고 신문 보는 집도 별로 드물었고 우리 집은 신문을 봤는데 신문도 또 제 부친이 또 모았습니다. 또 그걸 하나도 안 버리고 그러게 돼 신문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폐지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또 고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없다 가락하면 또 그냥 갑니까? 요즘 애들도 그렇겠지만은 애들이 학교에 가져가라 하면 이거 맞지 목숨 내고 가져가야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보물상가 사는 거예요. 폐지를. 폐지, 고철, 보물상가 사내가지고 손에 들려보내줘야 입다 다물고 좋다 간단 말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은 폐지를 가져와라. 그 의도가 뭐예요? 그 폐지, 그거 아까운 재활용품이니까 버리지 말고 모아가지고 활용을 하자. 그런 의도에서 폐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폐지를 가져와라 했을 때에 그 폐지를 가져와라 이런 말에만 신경을 써 가져가야 돼. 이것만 관심 두고 사서라도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 폐지를 가져오라는 의도에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폐지 가져오라는 게 무슨 학교에 돈이 없어가 돈 벌려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용하자, 낭비하지 재활용하자 이런 의도에 가져오라는 건데 근데 아이들 관심은요 왜 폐지를 가져오라 하는지 이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져가야 한다 이것만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라도 가져가겠다. 사서라도 그게 이제 애들 그런 숙제 모습이잖아요. 물론 학교에서도 왜 폐지를 가져와야 하는지 의도를 잘 먼저 가르치는 게 옳다고 보죠. 물론 가르치겠지만은 그 의도를 드러내면서 1인당 얼마씩 가져오라든지 안 가져오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무감을 지워줄 것이 아니고 집에 폐지가 있으면 버리면 모아서 자동 재활용하자 이게 폐지를 가져오는 의미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옳다고 본단 말이죠. 이게 숙제가 아니고 안 가져와도 되는 거 있으면 가져와라 그 말이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폐지가 있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안 가져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있어도 안 가져가 귀찮으니까 자동차에 자동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폐지를 가져오라고 하는 의도를 생각하는 건 꼭 자기 중심으로 생각 자기 중심으로 가져오라 하면은 사서라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으면 가져와라 그러면은 아 안 가도 되는구나 이 생각해버리고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면 동시에 인간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지난주 일을 뭐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 속에 어른들 모습이 담겼다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신앙한 모습이 이 꼭 어린아이들이 피해지를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거 이것과 똑같아요.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앞에 성경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기보다는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걸 꼭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뭐냐면 성경을 절대로 이해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나한테 왜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대해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준 이유가 뭡니까? 이건 뭐 달리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음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해 율법이 아니었으면은 인간이 자기 죄를 알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지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의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명확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율법이 드러내는 내 죄가 뭐냐는 것, 이걸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의도에 충실한 그런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런 말씀의 모든 의도가 뭐냐면은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왜 죄인인가 하는 것 이걸 가르쳐주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죄를 아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알게 합니까? 꼭 성경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성경 없어도 얼마나 죄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덮어버리고 드러난 죄가 뭐냐면 몽땅 도덕과 윤리가 드러난 죄예요. 성경 덮어봐요. 무슨 죄가 생각나냐면은 내가 남에게 도둑질했다던가 뭔가 뭐 그 살인했다던가 이런 도덕과 윤리의 죄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갖다 전부 다 기준이 도덕과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킨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나는 지금까지 양심대로 살았다. 남한테 일을 전혀 안 끼쳤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죠. 도덕과 윤리로 바르게 산 것.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동이나 원하지 않은 행동을 보게 되면 뭐가 죄가 되냐면 실천하면 의가 되고 실천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이것 자체가 이미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 도덕을 내세우는 것과 똑같아 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살라는 것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착하게 산다는 건 도덕만 있어도 세상에 원한 착함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보고 착해져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또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 되라 이런 누구도 없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이 살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일하고 활동하고 원동력이 있다 했을 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골수를 찌르고 한다지 않습니까? 가르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말씀 앞에서는 죄 없다 할 수 없도록 이 말씀이라는 게 철저하게 진짜 우리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우리 죄를 양파 벗기듯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가지고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가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이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의 목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지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인간 변화시켜보겠다 이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자꾸 목사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내가 저 사람 변화시켜 봐야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이것 자체가 결국 성경 덮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3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은 심는 자와 거둔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심는 자는 목사고 거둔 자는 집사다 이런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냈을 때에 심어서 거두라고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심지 아니한 것 사도들이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라고 보냈다 그 말이죠. 그게 사도 일이에요. 노력은 다른 분이 했습니다. 심고 자라게 하는 분은 다른 분이 했는데 그걸 공짜로 거두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노력에 끼어들고 참여된 것이지 사도라고 해서 자기들이 인간을 구원하게 수고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렇다면 목사는 뭐 이거 할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내가 수고해가지고 뭔가 거둔다는 거 이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주님이 심고 주님이 자라게 하고 우리는 거둔 일에 그냥 쓰여진 공짜로 부름받은 것 뿐이에요. 노력은 다른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인간의 노력을 내세울 수 없잖아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해 수고한 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목사와 교인들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건 전혀 할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가지고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새신자를 자라게 양육한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심고 자라게 하는 분은 주님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는 일이에요. 사도는 단지 그런 일에 참여했을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심어놓은 백성을 찾는 거, 그게 거듭는 거잖아요. 찾는 거. 이게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이 설교를 잘 해가지고 저 인간을 변화시켜 봐야지. 이 자체가 뭐냐면 말씀에 담긴 하나님 본래 의도는 묵살해버리고 내 영광 생각하는 이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신자들이 이거 누구하고 싸우고 나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습니까? 누구 실컷 싸우고 나서 하나님 저 인간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싸우고 나가서 저 인간 변화시켜달라는 게 뭐냐면 나는 변화할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변화할 게 없는데 몽땅 저 인간 잘못해서 싸움 났으니까 저 인간 변화시키면 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뭐 구박 안 당해본 분 뭐 그건 뭐 그런 기도 뭐 잘 모르겠지만 구박 당해본 분들 아마 그런 게 절실하게 했을 거고 또 하고 싶었을 겁니다. 뭐 다 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시어머니 변화시켜서 이런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기도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까? 왜 뻔할 뿐이지 자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시어머니가 변하면 누가 이익입니까? 며느리 이익이잖아요. 시어머니 변화 며느리가 편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변화를 핑계 삼아가 내 영광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지나지를 않은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모든 인간 이렇게 결국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자기 영광 자기 영광 항상 자기 유익이요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언제나 이걸 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죄가 도덕을 통해 드러나겠습니까? 윤리를 통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도덕 윤리가 다 동원돼도 그런 죄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 인간 도덕 윤리도 결국에는 인간을 위한 거니까 자기를 위한 도덕이니까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도덕과 윤리에 전혀 쌓여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에다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서 깊숙이 자리잡은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묵살해버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해버리는 것이죠. 우상 섬기지 말라 하니까 부처 절 안 하고 마리아상 안 섬긴다 이래가지고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지금 정적 역사에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이런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율법 실천해가지고 내 의를 이루려고 그 자체가 뭐냐면은 사망을 위한 열매를 쌓는 행위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일 지키는 게 믿음이고 주일 지키는 게 의고 복을 얻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에 있는 거라 그런 얘기죠. 육신에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쌓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일을 잘 지키면 자동적으로 의가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주일 지키면서 난 죄인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고 그러면 참 얼마나 다행이죠. 근데 주일 지키면서 의가 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에 의해 죄가 가려져 버려요.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의 때문에 내 속에 죄가 가려져 버립니다. 결국에 죄가 가려지니까 예수 앞에 떳떳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의 피의 은혜라는 거, 이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 그때 해당 상황이지, 지금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킬 때는 예수의 피의 은혜는 나한테 해당 상황이 없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는 저를 해버린다, 저를 해버려요. 그런 식의 신자가 천재입니다. 피의 은혜는 옛날 일, 옛날 일. 지금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많이 이루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야 돼. 이게 바로 사망을 쌓는 것이라는 거. 이런 말하면 꼭 반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주일 지키지 말란 말이냐, 뭐 이런 소리는 아마 세상 끝날까지 뭐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런 소리는. 이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씀을 줬으면 그 말씀을 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 피해지 가져와라 하면 선생님 피해지 없어 안 가야 됩니까? 꼭 이렇게 묻는 것 똑같아요. 피해지 가져와라 했으면 피해지를 아 재활용해야 되구나, 이런 그 의도를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져가야 하는가 안 가져가야 되는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항상 자기만 생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인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자기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인간 죽는 순간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뭐 기도하나 고치겠습니까? 못 고칩니다. 이런 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은 죄 짓고 싶어 안다는 그런 인간 약이 없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들 많이 나오는 그 프로 있죠. 좋은 세상 만들기. 거기에서 85인가 먹은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젊을 때 여자를 좀 많이 좀 쫄쫄 따랐던가 봐요. 그래서 사회자가, 지금도 할아버지 예쁜 여자 지나가면은 거기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내가 나이가 젊으면 얼마 좋겠노. 그게 인간이죠. 그게 주책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 그대로 모습이에요.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항상 죄 속에 죄를 원하게 돼 있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죄가 얄팍한 도덕과 윤리로 밝혀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죄라는 게요, 인간이 기도한다 고친 게 아니에요. 예배 된다 그 병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약 없어요. 이것은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죽는 것밖에 없죠. 죽는 것. 죽어야 죄가 끝이죠. 죽어야 자기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신자가, 아, 저게 바로 죄구나. 항상 내 중심 하는 게 죄구나. 맞다. 죽자. 이게 최고 신자 된 겁니다. 죽자. 딱 두 글자밖에 안 돼요. 신자는요. 죽자. 죽어야 모든 게 끝나는 건. 죽어야 인간이 편해지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얄팍하게 보면 안 됩니다. 팔찌로 보면 죄가 귀를 탄다. 이렇게 죄가 귀를 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뭘 포기하냐면은 자기의 의를 포기합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의를 포기하지 나오는 말이 죽자. 이 한마디입니다. 본문에 보면 율법이 죄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율법을 주니까 사람이 율법으로 사망을 위한 열매 맺어가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러면 율법 준 게 잘못 아닙니까? 이런 반문을 한단 말이죠. 율법을 주니까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더라면 율법을 안 줬으면은 그런 열매 안 맺을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율법을 줘가지고 사망 열매 맺은다는 것은, 사망 열매가 없었는데 사망을 맺어가는 그런 그 본질이 없었는데 율법 주니까 생겼다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율법 주니까 그게 팍 드러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바울이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율법이 오지 않았다면은 너희에게 그런 죄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그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비로소 아 내가 탐심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옛날엔 욕심을 몰랐다가 내가 이제 율법 때문에 욕심을 알게 되었다 이런 그 얘기냐 말이죠. 여러분, 탐심이란 게 뭡니까? 탐심. 탐심은 욕심을 내는 게 탐심이잖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구해야만이 탐심입니까? 어느 정도를 구하는 게? 10만원 구하는 게 탐심입니까? 1000만원 구하는 게 탐심입니까? 뭔가 우린 자꾸 작게 구하는 건 탐심이 아니고 많이 구하는 건 탐심인데 자꾸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많이 구하는 게 탐심이라면 그 많이란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많이란 기준이 얼마가 많이에요? 얼마가? 수요일에 옷사건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뭐 몇백만원짜리 옷을 사고 뭘 사고 해가지고 그게 뭐 탐심이다 뭐 이런 그 뭐 그게 할 얘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짜리 옷을 사야 탐심이고 탐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혹시 100만원짜리 옷 사보신 분이 있습니까?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아 우리 권사님 100만원짜리 옷 샀더라 민코가 딸이 사줬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100만원짜리 민크 사면 탐심입니까? 만원짜리 옷 사면 탐심이 아닙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누가 기준 정합니까? 기준을 갖다가. 부자들, 돈이 남아 돌아간 사람들, 돈 쓰려고 환장한 사람들인데, 돈이 지천 남아 돌아가지고 천만원짜리 옷 샀다. 이걸 탐심이다. 도대체 이렇게 그 기준 세울 그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근데 탐심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나와가지고 네가 천만짜리 민코바 구하노 이런 걸 탐심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있는 것에서 더 욕심내는 걸 가지고 탐심, 이게 성경이 말한 탐심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이거는 족하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말고 조금 더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탐심이다 이런 얘기죠. 십계명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여호와를 많이 지켜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모두가 지금 탐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초 본래 인간 어떻게 살아갑니까? 뭘 구하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최초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준대로 살아갑니다. 만원 좀 만원 줘가지고 뒤집어 벗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초 피조물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 만원하고 도저히 못 살게 100만원 주소 이런 게 그 피조물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가 주었든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게 본래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인간의 죄를 범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자기 소망이 바로 자기 소망. 결국 자기 소망 자체가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소망 자체가 피조물에게 자기 소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 일하신 것대로 쓰여가면 되는 것이지 내 소망 자체는 도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으로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망과 포부를 갖다 지금 환경에 집어넣는 그 자체가 탐심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뭐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 준 아내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게 탐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조금 뭐 살이 바쁘니까 힘드니까 집사람이 간혹 뭐 언젠가 제가 흘려 이런 말 했습니다. 아, 어디가 바꾸면 안 되나 이랬는데 집사람이 내가 이제 조금 힘들어 짜증내니까 집사도 그래요. 어디가 바꿔오지 그러더라고요. 바꿀 때가 있나? 바꿔도 바꾸겠는데. 그래, 지금의 아내가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이것 조금 바꾸면 안 되나? 이래서 자체가 탐심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탐심을 누가 끊어버리니까 못 끊죠. 탐심을 끊을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탐심이 도덕을 통해 드러납니까? 율법을 안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탐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을 해서 아 이게 탐심은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죄를 안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가? 우리가 죄를 아는 게 뭐 그리 중요해가 이렇도록 죄를 알게 하려고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죄를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아는 자가 자기의 의를 포기하게 되고 자기의 의를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 다른 의를 의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아는 게 중요하죠.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를 의지하는 그런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필히 있어야 될 것은 자기 죄를 아는 것, 내 죄에 눈이 떠지는 것,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아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포기되어야 율법 외에 한 의로 오신 주를 의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것, 내가 잘한 것, 이게 의가 아니라 주님의 행동이 의가 되어가지고 나를 살린다는 것, 이걸 깨닫게 될 때 그게 구원받는 모습이거든요. 이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지혜를 알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이 왜 주어졌느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잊으면 안 돼요. 잊지 마시고 뭐 꼭 시간시간 제재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제재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끊어지지 않은 죄의 연결고리가 지금 내 속에 있다는 것, 아담 때부터 끊어지지 않냐 그 고리가 지금까지 내한테 이어져 있다는 것, 이토록 깊은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죄를 덮어내는 분이 바로 율법의 한 의라는 것, 이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하게 되었을 때에 그건 진짜 놀라운 기적 속에 오신 분이에요. 기적의 안에 들어있는 분입니다. 율법 외에 오신 한 의, 그 의를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는 길은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그 속에 나의 의를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매 성경이 내 앞에 있는가 이 의도만큼 잊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죄를 발견하고 순간순간 여러분들과 박살나고 또 박살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하고 있다 생각했고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 죄를 드러낼 때 그 죄를 알게 하시고 네 의가 포기되어지고 율법에 한 의를 바라보는 인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